지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추상화 작가로서 우리 유명한 피카소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짓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술은 우리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짓이다.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이게 사람 같아 보이는데 여러 그 입체 모양의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어서 저게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진짜와는 다른 거짓과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작품을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에 관한 진실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가는 모든 정치가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치가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에 관해서 사실을 이렇게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딱 공개를 하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 세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죠. 어떤 한 어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 말이야 부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낸 적이 있는가? 또 묻습니다. 누구에게 자네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또 묻습니다. 자네 누구와 시비 걸고 싸운 적이 있는가? 여기 피해갈 사람 없죠? 대부분 다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른이 학생을 보고 학생은 젊은이는 참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자네 부모님에게 정말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잘 또 모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한 적이 있는가? 자네는 누구에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자네 싸움 중에 말리고 그리고 좀 희생되더라도 이렇게 잘 화목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다 예라고 대답하겠죠? 또 그 예라는 대답을 또 모아서 자네 그럼 좋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 한 예입니다. 소위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몰이한다 그러죠. 몰이. 정치 세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상대를 공격하려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자행되고 있나요? 확증 편향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증 편향인지 아닌지 이런 경우에 뭐 잘 모르겠으면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막 갑자기 피가 빨리 돌고요. 그리고 막 화가 막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그렇습니다. 또 혐오를 일으키면 정말 내가 더러워서 내가 뭐 이렇게 말한 경우 있죠. 그리고 또 경멸을 일으키면 치사하고 말이야 저열한 인간 같으니 내가 좀 몰랐어 정말 정말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경멸하는 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고 막 이런 나뉨이 굉장히 많이 있죠.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일으키는 말들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세대이든 사람 사이를 공동체와 사회를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만드는 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해서 드리냐 하면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님들은 누구 말을 듣고 분노가 나고 혐오가 일어나고 경멸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말이 내 취향과 논리에 맞기만 하면 긍정하고 금세 그들 분노하고 혐오하고 경멸을 정당화합니까? 아,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분노와 혐오와 경멸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동조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부하거나 뭐 그러고 있는 어떤 그건 똑같습니다. 동조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돌이켜서 내가 여기서 무엇이 참된 것이며 어떤 선택이 나를 또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를 고민하면서 새 관점을 갖도록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새 관점을 갖기는 고사하고 이쪽 저쪽이 옳은가 그 저울질 하다가 이 생명이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옳은 줄은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꼈길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겠죠. 역사는 항상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헤어나올 수 없는 트랩입니다. 물론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당하고 이럴 때에도 물론 갈라지고 서로 또 다투고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우리 오늘 우정훈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또 아멘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협력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베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세는 그런 게 아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이 사회의 대세이죠. 뉴스의 비중을 보시면 알 겁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지적해야 될 일, 또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슬프고 정말 참 많이 언짢은 일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속성이고 특징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사실적인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그냥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이터만 부분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우리 또 교회에서는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 사실적인 근거들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어그러진 모습이 아니겠어요? 원어로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스콜리오스, 많이 들어보신 말 비슷하죠? 스콜리오시스라는 게 뭡니까? 척추 휜 병을 스콜리오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그러진다란 말은 굽다, 삐뚤어지다, 그리고 변형된 의미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거짓되다. 이제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 모습이, 제 모습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성, 이 우리 그 속에 있는 깊은 본연의 정직성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굽다, 삐뚤어지다, 그래서 거짓되고 부정직하고 교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어떤 상황 속에서 화목일 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버스에서 누가 내 발을 확 밟았어요. 뭐 뾰족 굳으시는 아주 큰 여인이 내 발을 밟았다고 해보세요. 슬리퍼 신고 있는데. 그럼 되게 아프죠. 그리고 아프면 기분 나빠지죠. 근데 그 밟은 사람이 어머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당신 뾰족구두 내보세요. 나 한번 밟아줄까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죠. 이런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죠. 이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 진실을 말하는데 자기 사욕과 자존심과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활하고 간교한 것이죠. 그 바로 그게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창세기 뱀의 속성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속성이 그랬죠. 또 우리 어그러지다라는 말과 더불어 사용된 거스르다라는 말. 이 말은 조금 더 어그러진 것에서 나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왜곡돼 버렸어요. 그릇돼 버렸어요. 타락됐어요. 그래서 이 아예 그 혼란과 부패의 상태로 빠진 것을 함의해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는 말은 삐뚤어지고 거짓되고 교활해서 왜곡된 상태 또는 타락한 상태, 혼란한 상태 또는 파멸적인 부패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몇 분은 우리 이제 요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뭐 그렇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건 좀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 세대를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기억하시나요?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이 거스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스른다라는 말은 그냥 아, 저 사람 비위에 거슬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신의 사욕과 자존심과 주장을 위해서 또는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편, 뭐 우리나라 그것의 사욕과 주장과 자존심을 위해서 내세우는 사실에 기초한 정보의 정당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게 만드는 몰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만연된 상태가 세상이 그릇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패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몇백억을 막 횡령하고 하는 비도덕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더욱더 자주 일어나고 벌어지는 그런 수준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옳고 정당하다라는 그런 풍토, 우리 이 사고의 풍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교활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간교하게 만들고 그런 풍토가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견고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흠이 없고 순결하여서 그렇게 말했죠. 흠이 없고 순결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이제 빛들로 살아가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진리로 견고하게 사는 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목적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더 명쾌하게 뭔가를 잡은 것 같긴 한데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런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젊은이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승진 안 해도 좋아. 만년 평사원이라도 좋아.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방대한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아니, 물론 우리가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뭐 인턴처럼 일하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10년, 20년, 30년 일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여하는 것이 내가 재능을 발휘하고 또 내게도 보람이 되는 일이다 라는 그런 방향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하루 시간 내서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이 공원을, 놀이동산을 떠날 때까지 내가 그래도 몇 개는 좀 타보고, 그리고 볼거리도 내가 요거는 좀 보고, 이게 좀 그 팜플렛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놀 계획을 짜죠. 큰 그림 안에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저녁에 내가 이 공원을 떠날 때는 몸이 피곤하든 말든 간에 내가 좀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좀 신선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새로워져서 회복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놀이동산 놀러 가는 거지 아무런 목적도 없고 뭐나 어디 가도 좋고 뭐 못 타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그런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으로 부름받았어요. 또 지금 우리가 개인수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우로서 지금 이 인생의 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관해서 이 교회와 개인수빌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의 그 인생 가운데 아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배우고 그리고 내가 좀 익숙하게 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 있으시지요.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이게 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제가 뭐 많이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부에서 우리 교회 이제 게인스빌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몇 분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옛날 교회에서 무지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내가 그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네, 뭐 마음은 좋아요. 가상하고 좋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40년인데 4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온 그런 가운데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은 그런 많은 기간과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노력과 또는 실패했다가 일어남과 하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자리에 만들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 이면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난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그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가셔서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건 그때 은혜 받은 것으로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주님의 크신 선물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새로운 데 가서는 새롭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장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처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에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먼저 저와 우리 집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목양하는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뭐 이분화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투명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제가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겠고 또 방향이 분명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목회와 또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제가 이 삶을 통해서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무엇을 얻어서 쟁취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해보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맞이하는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인간인 나를 알아가는, 겸손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아무도 새롭게 안 오셨어요, 아직. 그래서 최소한 작년에 오셨다고 치면은 뭐 1년 잡고 1년 전에 오신 분들부터 십수년 전, 20수년 전 그렇게 해서부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 진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격려해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향은 또 분명하게 나타나죠. 방향이 이렇게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삶의 방향이 말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내 삶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요.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방향에다가 딱 나를 붙들어 놓고 그리고 감당하는 것이죠.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배의 이 자리는 정말 모두가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완벽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 것이죠. 어떤 교회는 1,000명, 뭐 10,000명 뭐 성도를 모으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1,000명, 10,000명 뭐 교사를 배출하고 선교사를 배출하고 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 방법을 개발하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데려오면 또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면 아,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고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의 철학 속에서는 천 명이 모여도 좋고 만 명이 모여도 좋은데 근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우리 교회 중심으로부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임을 확인해야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확인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진짜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들에게 속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는가?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가? 삶의 힘을 얻는가?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아프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막 소나기처럼 막 쏟아져 부어지고 한 그런 때에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가? 그분으로부터 나는 삶의 힘을 얻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는 목양의 바로 제일 최고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목양의 이 철학에 동의를 해주시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사람 데려오지 못한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요. 선교사 서원했는데 못 간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한 기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많은 힘을 얻어서 그렇게 자꾸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바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주관에 딸린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금방 믿음이 허물어지거든요.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금방 나의 삶도 주님 앞에서 우왕좌왕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매일의 목적, 또 궁극적인 목적.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매일 달려가고 오늘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잘 잡으면 너무 내 삶이 복잡하면 가지치기해서 그런 기도와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좀 잘 선명하게 잡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의 그런 간절하고 또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발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린다고 막 나설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침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강해 설교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그 강해 설교의 훌륭한 사역을 다 잘 감당한 후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사역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9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1년을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자세입니다. 말씀이 내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이 나를 그런 것이 과정이 되고 그런 것이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해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내가 말씀도 더 잘 깨닫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내 하는 사역도 더 능력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과정으로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 깨닫고 더 나은 사람 되고 능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완벽하게 달라지는 이 상반된 대조를 아시겠죠?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거 아시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 아마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은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3세기에 살았던 신학자인데 정말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수도승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결별하고 그리고 수도승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말씀 연구하면서요.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인 통찰이 대단하고요. 그분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많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분이 49세가 될 때까지 한 40여 권의 이제 훌륭한 저술 작품을 남겼는데, 근데 49세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깊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글은 지푸라기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말씀 사역해왔던 그 모든 과정과 또 거기에 남겨졌던 열매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한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압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주님과 정해진 시간에 교제하기에 힘쓰다가 50살이 되던 해에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는 그런 순서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노아의 홍수 시대가 그 완전히 창조의 역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은 신앙적이고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열정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도 사모하고 공부하고 열매도 맺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가면 그럼 완전히 결국에는 뭘까요? 내 자신 안에 내가 침몰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는커녕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순서와 방향 정말 너무 잘 잡아야 돼요. 이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확실히 돌아오는 사람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목적이면 몇 가지 죄는 안 지을지 몰라요. 내 평생에.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목적이면 그 목적 아래서 모든 과정 속에 짓는 죄들은 용서받습니다. 이 복음의 속성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흠이 없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요. 순전하다라는 말은 손상되지 않는 한눈 팔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에 관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집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막 뛰어들어가서 내가 성도임을 입증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사람들과 세속과 대항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를 흠이 있게 만드는 것, 목적과 방향을 잃게 하는 온갖 부분적인 사실들의 그 입각한 그런 정보들,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편향적이 되고 경직되게 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주의를 지향해야 돼요. 이념주의를 지향해야 돼요. 어떤 한 이념을 택하더라도 상대 이념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것을 다 품을 때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을 하면 또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순전함을 잃지 말아라.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태도가 손상되게 하지 말아라.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그냥 뭐가 막 난무하는 정보들, 거기에 사실만 추려서 내가 듣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전부 다 나의 삶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서, 아니 5분이라도요. 5분이라도 내 안에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수고가 되지 않게 하셔서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낼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간곡하고 간절하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 목양의 이 목적과 또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삶의 방향에 순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구부러지고 패역한 세대, 뒤틀린 세대, 이 세대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게 채워지기를 또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목적을 세우고 또 그 목적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으라고 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자랑에 우리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